자, 오늘은 동행이라는 큰 지붕 밑에 두 번째 이제 챕터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성경에서 그 위치를 좀 확인하고 본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앞에까지는 전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40년간을 광야 생활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여호수아서는 그들이 목적했던 그 땅을 향해서 진입하기 직전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이 우리나라의 그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경첩 같은 부분입니다. 여기 꺽쇠 같은 게 있어서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조인트 부분이 있죠.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그런 역할을 해요. 출애굽의 사건과 가나안의 삶으로에 들어가는 그 중간에 서서 여호수아라는 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책의 첫머리가 뭘로 시작되는가를 잘 보세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책의 시작이에요. 그럼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절대 지도자입니다. 40년을 어쨌든 이 백성들을 끌고 지금 가나안 초입에 요단강 앞까지 인도해온 절대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부재가 됩니다. 죽어요. 근데 모세는 늙어서 죽었다기보다는 그의 광야의 소임이 다 끝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 뒤로 옮긴 겁니다. 모세의 죽음을 신명기 마지막 글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왜 죽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소임이 다 끝났기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재 앞에 그들이 건너야 될, 들어가야 될 엄청난 미지의 삶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지금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1절을 꼼꼼히 보시면 모세에 대한 수식어와 여호수아에 대한 수식어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자, 모세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시종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왕이면 아직 모세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는 죽었어요. 그러면 좀 모세하고 격이 좀 이렇게 얼추 비슷하게라도 그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도 지금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죠?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 붙였던 수식어처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에게, 뭐 이러면 그닥 제 생각에는 손해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모세의 시종, 수종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차이를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무슨 뜻을 담고 싶었던 걸까요?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말씀의 수여자였어요. 시내산 밑에서. 자, 이제 그는 갑자기 부재가 됩니다. 앞에는 엄청난 일들이 놓여져 있는데 모세가 갑자기 죽어요. 절대 지도자가 죽어요. 즉, 사람은 지나가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약속하셨던 말씀은 살아서 계속 흘러갈 것이다. 그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탁월하고 탁월치 못하고의 유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또 모세는 지나갈 수 있어요.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엄청난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앞으로 이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 더더군다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런 중간 지점에 오늘 본문이 경첩처럼 놓여져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상황에 이런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는데 이 시대는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 너무너무 많아요. 건너야 될 요단도 있죠. 그 요단을 건너면 엄청난 여리고라는 성벽이 가로막혀 있죠. 그 여리고를 중심으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이미 철기 문명을 익숙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정비된 무기와 훈련된 병사들이 웅크리고 있는 요새예요. 그런데 뒤에 처져 있는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에다가 40년을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불만을 터뜨리고 아우성을 치고 조금만 힘들 때마다 지도자를 향해서 돌팔매를 들고 그랬던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잘 알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2절을 볼까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세 가지 명령을 하죠. 첫째, 첫 번째 큰 명령에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지금 절대 지도자의 부재 앞에 일어나, 건너, 가라. 이제 일어나, 건너가라. 이 말은 첫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너의 익숙했던 삶의 자리에서 이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야 된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요단과 광야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서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이 사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도전을 하십니다. 그 익숙했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가야 된다.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동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거예요. 주었노니에요. 미래 완료, 그냥 완료형을 썼습니다. 근데 아직 이들의 그 위치는 땅을 받은 상태입니까? 받을 상태입니까? 받을 상태, 미래형이에요, 아직은. 그 이걸 문법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미래 완료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3절에서는 내가 주었다. 근데 아직 안 받았어요. 이렇게 미래 완료형을 쓸 때는 중요할 때 씁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이 관계된 본문에는 반드시 미래 완료형을 씁니다.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런데 아직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 것과 아직 받은 것은 아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 순종이 세 가지로 묘사한 거죠. 일어나라, 건너가라, 그리고 계속 진전해라.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네 거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조그만 결론이 도출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순종을 대신하진 않아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주겠다는 약속이 나의 순종을 대체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순종은 내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건너가야 되고 내가 밟아야 돼요. 믿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항상 이 양자간에 끼어서 살아요. 아직은 아닌데, not yet, already, 이미 주셨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어떤 것으로도 대체시키거나 대신할 수 없는 일어나는 순종과 건너가는 순종과 앞으로 전진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절을 보시면 우리 김범신 목사님,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서는 미래입니까? 완료입니까? 여기서는 미래예요. 그것이 다 너희의 영토가 될 텐데 가장 큰 명령과 약속을 대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순종이에요. 일어나라, 건너가라, 앞으로 전진하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8월 말쯤 되면 새학기가, 학생들은 새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직장인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꾸며내느라고 분주할 겁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개인의 인생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이런 약속이 내 순종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주었다고 확고한 의지를 담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이 6절입니다. 6절. 우리 전체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가 나오는데 7절에도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타깃이 달라요. 우선 6절은 뭐냐면 환경과 조건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왜? 지금 여호수아 뒤에는 지칠 대로 지친 거의 거지 몰골을 하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똑같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단을 또 건너가야 돼요. 이게 건너질지 안 건너질지도 아직 몰라요. 또 건너가 봐야 난공불락의 여리고라는 요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요새를 중심으로 잘 훈련된 철병거와 철기 문명을 이미 익숙해 있는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떨릴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것은 존재합니다. 상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7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은 타겟이 달라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컨디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는데 용감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것은 어떤 외부의 대적과 대치되어 있을 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고 오히려 진짜 어려운 것은 이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지금 이거 아닌데 분명해 객관적인 사실도 그런데 내가 그런 환경과 조건을 더 분석을 판단을 데이터를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내가 목숨을 걸 것이냐 어느 싸움이 쉽겠어요 여러분 말씀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싸움이 더 격렬한 싸움이에요 우리 매일 일터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이고 이거 이렇게 이쪽으로 이게 올인하면 이게 쪽박차는 그림이 대번 산술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아닌 쪽으로 우리 누가복음 5장에서 들었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아니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그 명령하신 분은 목수 출신이에요 바다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들에게 그냥 흉내내는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안 했어요? 정 안 묻겠으면 그냥 순종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믿습니까? 흉내라도 내라 그 말이에요. 흉내라도 내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그 깊이 미세하게 들어가면 전부 그 결단 앞에 우리를 떠밀어요. 사실은.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말씀의 운명을 거는 싸움이 더 지독한 고통을 줍니다. 그렇죠? 그 우리가 이런 문제는 결혼을 앞두고도 너무 신랄하게 적용이 돼요. 사실은. 저 형제 진짜 신앙은 대박인데 아직 뭐 별로 이렇게 뭐 번듯한 직장도 없는 것 같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말씀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70대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현실감이 없죠. 말하면서도 저도 그러네요. 저도. 인생 그만 다 사는 사람이 이런 소리 하니까.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내가 결정하면 실수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하나님께 이것 마저도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순적하게 우리를 가장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미리 다 봐두세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오늘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 갑자기 풀밭이네? 어? 여기 어쩌다 물이 흐르네? 아니란 말이에요. 목자가 미리미리 다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의 굵은 국면 앞에 갈등이 일어날 때는 전략 짜지 마세요. 우리 전략이라는 게 수가 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믿습니까? 예? 그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말씀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아이고 얘가 진짜 대책 없는 애네. 어쩌려고 나한테 다 의지해. 그럼 하나님이 더급해요. 하나님이. 아이고 얘 그만 그냥 뒀다가는 큰일 저지를 애다. 미리미리 다 살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진짜 좋은 분이에요. 잘 안 믿어지겠으면 제 표정만 그냥 보세요. 표정만. 진짜 좋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냥 나는 그냥 힘들어해가지고 넋두리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다 들으세요. 아유, 네가 그것 때문에 지금 소가리를 했구나. 넌지시 어느 날 내 옆에다가 톡 그걸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어? 이건 뭐지? 제가 항상 우리 딸 이야기를 무심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걸 챙겨가지고 슬그머니 갖다 놔요. 그러면 그거 갖다 줘서 애가 기쁜 게 아니라 아빠가 자기의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여린 심드렁한 그 한마디도 놓치질 않는구나. 놓치질 않는구나. 그게 감격스러운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세요. 믿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7절은 그 타켓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것은 읍조리라고 말이에요. 계속 중얼중얼 말씀을. 여러분, 하루에 보통 요즘 뭐 두 끼나 또 그 뭐 16시간 뭐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 뭐 간헐적 금식이라 그러나요? 간헐적 단식 맞나요? 예. 말씀은 단식하지 마세요. 예? 뭐 이렇게 먹어야 그게 힘이 되잖아요. 우리 이 생물학적인 원리도 보면 사람은 밖으로부터 들어가는 걸로 힘을 가지고 살아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수시로 먹어야 돼. 이건 살도 안 쪄요. 예? 이런 좋은 섭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성경 너무 읽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배가 나와. 성경 막 읽으면 배가 나오고 그래? 안 그래.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예? 이런 다이어트 음식이 어디 있어요? 살도 안 찌고 아무리 먹어도 덜 허기가 져요. 허기가 져요. 이 청년들 목회가 사실 어른들은 이렇게 뭐 실수를 해도 봐주는 게 있는데 청년들은 봐주는 게 없어요. 바로 치고 나와요.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청년들 목회가 보람이 있는 거는 여기서 여기가 빨라요. 그래서 여기서 손발로 가는 게 빨라요. 그 맛에 재미가 나는 거죠. 어른들은 느려요. 그런데 느리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한번 딱 확인이 되면 느리더라도 확실해요. 어른들이 한번 변하면 진짜예요. 청년들은 변하더라도 또 다시 돌아갈 때도 많아요. 청년 제자리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단진돈 운동을 하다가 이제 X대 무한대를 향해서 가는 날이 오겠죠. 뭔 소리야? 그럴 텐데. 자,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사실 평탄케 하라는 말과 개념이 엇비슷한데 찰라흐라는 말도 쓰고 사카라는 말도 썼는데 이 두 개의 개념을 합함이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라는 표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적을 이루어 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 욕망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을 통해 성취되는 게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를 쭉 읽다 보면 39장에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형통케 하였더라. 종으로 팔렸는데도 형통케 하였더라. 계속 불행한 곡절을 만날 때마다 후렴구처럼 형통케 하였더라. 형통케 되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찰나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감옥에 들어갈 때만 해도 아유 흙수저는 어디 가도 흙수저구나. 우린 산술적으로 그렇게밖에 평가하거나 생각할 수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더 높은 그림을 갖고 계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강하고 담대하라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렇다고 너희 앞에 놓여진 덫을, 함정을, 올무를 치워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부닥쳐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은 환경을 치워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약속입니다. 그런 동행이 8월 한 달도 여러분들을 내내 신실하게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뒤에 예배 준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제가 기도하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약속대로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지나가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남아서 저들의 인생 속에 8월 한 달도 뜨겁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3일의 우리 청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